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저는 조나단 램이 쓴 캡틴 쿡과 괴혈병의 재앙이라는 책에 관해 나누려 합니다. 이 책의 저자 조나단 램은 미국에 있는 벤더빌트 대학의 인문학 교수입니다. 괴혈병은 배로 인도양과 태평양을 건너는 긴 여행을 시작하기 전까지 해상 탐험가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 괴혈병이 처음 알려지게 된 것은 조지 앤슨 제독이 1700년 스페인 해군을 공격하기 위해 태평양을 항해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의 배에 타고 있던 2000명의 선원들 중 3분의 2인 1400명이 괴혈병으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항해를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있던 리차드 월튼은 그들이 겪었던 끔찍했던 증상들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피부색은 잉크처럼 검게 변하고 궤양과 호흡곤란이 왔으며 팔다리의 뒤틀림과 치아가 빠지고 가장 혐오스럽게 보였던 것은 입안에서 돋아나는 비정상적인 잇몸 조직이었고 곧 그 조직들은 썩어 희생자들에게 심한 구취가 나게 했습니다. 그들의 신경계와 심리 상태에도 심각한 이상이 생겼습니다. 괴혈병은 우리의 미각, 후각, 청각의 감각 조절에 이상을 일으켜서 모든 감각이 민감해졌습니다. 괴혈병에 걸린 이들에게 그들이 그렇게도 원했던 과일이 손에 쥐어졌을 때 그것을 삼키면서 세상에서 가장 황홀한 쾌락의 감정을 느꼈고 또 괴혈병 말기의 환자들에게 총이 격발하는 소리는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의 충격적인 소리로 들렸으며 저 멀리 해변가에 핀 꽃향기에도 반응하여 슬픔 속에서 울었습니다. 그들은 조금의 실망감에도 우는 경향이 있었고 절망 속에서 격렬한 마음으로 집을 그리워하였습니다. 저는 쿡 선장과 그의 승무원들이 그들의 시야에 땅이 보였을 때 어떤 기분을 느꼈을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작은 보트를 타고 해안가로 노를 저어가는 모습 뒤로 그들의 배가 자초되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캡틴 쿡은 의지가 매우 강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책임감을 느끼며 그의 선원들과 함께 고통스럽고 지옥과도 같았던 배를 떠나갔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웠던 선상 생활이 들어가고 안정과 희망과 또 영양가 있는 음식들이 보장되어 있는 육지를 향해 작은 보트에 노를 저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약 2700년 전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꾸짖으시는 말씀을 그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민족 전체가 영적으로 썩고 병들어가는 것을 보았지요. 이 썩어져 가던 영혼들은 쿡 선장의 항해 중에 괴혈병의 냄새처럼 썩은 영혼의 악취를 풍겼을 것입니다. 쿡 선장이 괴혈병에 걸린 선박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도덕적으로 부패된 세상에서 살고 있을까요? 수라바야라는 인도네시아의 한 도시에서는 어린이들로 폭탄을 지고 교회를 테러하는 데 이용하였습니다. 영국 솔스베리라는 도시에서는 한 아버지와 그의 딸을 죽이기 위해 군사용 신경작용제가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노약자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도와줘야 할 사람들로부터 도리어 학대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슬픕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자신의 위치와 권력과 부를 사용하여 어떻게 여성들을 학대하고 폄하했는지에 대하여 꼭 무슨 승전가를 부는 것처럼 떠들 때 도덕의 개념은 완전히 뒤집혀져 있었죠. 여성들은 자기 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의 밀월 관계를 폭로할 준비가 되었지만 침묵을 지키는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이것은 비기독교인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기본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상황이 그 정도로 넘었을 때 우리 행동의 도덕적, 사회적 적절성 그리고 명예와 품성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확고히 지켜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치적 관용이 하나님의 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감각함은 많은 기독교 국가들에서 조차도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영적 그리고 도덕적 파탄의 대가로 더 나은 삶의 수준 그리고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힘을 숭배함으로써 부도덕함을 정당화시키는 일에 동참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사야가 살았던 약 2700년 전의 세상보다 더욱 악해진 세상을 살고 있다면 이사야서 58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해 겉으로는 영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의 백성들을 꾸짖으셨음을 아셔야 합니다. 2절, 그럼에도 그들은 마치 의의를 행하며 자기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한 민족과도 같이 날마다 나를 찾아서 내 길들을 알기를 즐거워하나니 그들이 정의의 규례를 내게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을 즐거워하는도다. 아멘. 그리고 또한 이사야는 미래의 메시아를 시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셨고 그분은 희망과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져다 주실 분입니다. 우리인의 이사야서를 통해 심지어 인간들이 자초한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령한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그들의 행위의 대가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순전한 자비로 인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함께 나눌 이사야서에서의 말씀은 괴혈병으로 재앙을 겪고 있던 쿡 선장의 배에서와 같이 지금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열방들에게 그와 그의 선원들이 타고 탈출했던 작은 희망의 보트처럼 이 썩은 세상을 벗어나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새 장소, 새 예루살렘으로 타고 갈 희망의 작은 보트를 제시하여 줍니다.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또 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로 향하는 인생 여정에서 더 나은 곳, 저어갈 수 있는 작은 희망의 보트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부흥을 생각할 때 부흥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우리 개인이나 또는 어떤 특정한 교회의 부흥에 제한하여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코널라의 가든 안에 편안한 우리 교회 안에서의 교제를 넘어서 주변 지역사회로, 이 나라로, 그리고 우리의 국경을 넘어의 나라들까지 말입니다. 개인의 부흥은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역시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 자신 안에 가둬야 두며 우리 자신만 간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는 도시에, 우리의 나라에, 그리고 전 인류에 공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그리 되리라는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대하는 것은 모든 열방들의 영적 부흥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각 개인이 성령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된 소식인 복음의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는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SBS 채널의 데이트라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미얀마에서 발생한 유혈 사태에 대해 방영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로힝야의 주민들의 인터뷰는 미얀마 군대의 손으로 벌어진 잔인하고 극심한 폭력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보고된 많은 잔혹 행위 중 하나는 특히 더 가슴 아팠습니다. 한 어머니 고백이었는데요. 그녀는 저의 5살의 딸을 그들이 강으로 던졌습니다. 또 그녀는 저의 두 살 난 아기는 그들이 빼앗아서 불속으로 던졌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비밀리에 촬영된 필름에서는 갓난아기와 어린 아기들의 시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한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이 매우 슬펐습니다. 그러나 제가 더 소름 끼쳤던 것은 이것이 방송된 후 제가 만났던 어떠한 지인이 이 방송은 편견을 가지고 제작된 편파적인 방송이었고 그는 노인의 사람들이 겪은 고난과 역경에 대하여 자신은 아무 관심조차 없다고 말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것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저는 1929년 5월 13일에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퍼에서 말레이족들이 폭동을 일으켜 중국계 가정들의 집을 불태우고 죽이는 폭력유혈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곳에 살았었습니다. 그 당시 인도계의 가정들이 불에 탈 가능성은 중국계가 당할 가능성보다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계 마을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사는 집을 불태우기 위해 우리의 주택단지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우리의 인도계 이웃은 그의 집에서 우리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했습니다. 비록 그는 우리 가족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그는 인도인이었고 저희는 중국 사람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우리 가족의 안전에 대해 상당한 관심과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과 열방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에서부터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며 약속하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하셨으며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말씀 중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는 모든 나라가 주 하나님을 예배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바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시니. 아멘.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그곳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 세계의 경외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히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더 넓게 생각하고 믿도록 합니다. 이 부흥은 단지 우리 개개인의 회복 또는 우리 교회 안에서만의 부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사야서 5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에는 열방들이 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이루어진 사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어떤 가치체계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59장 14절 15절을 보면 정의, 형평성, 그리고 진리의 가치가 누락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지녀야 하는 기본적인 자질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나 학교나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진리를 분명하게 지니고 드러내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을 기울어 진실, 공평, 정의를 억누르고 있지는 않나요? 절반의 진실만을 말하지는 않나요? 오늘날 세계는 우리에게 무엇이 진실이며 무엇이 거짓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사람들을 유도하고 조정하여 사회와 선거 투표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짓을 들통났을 때 그들은 그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다만 대안적 사실을 주장한 것이라며 자신들을 변호합니다. 이러한 사실과 같이 우리는 진실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진정 요즘 세상이 훨씬 더 어두워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서 59장은 이사야의 자손과 하나님을 갈라놓는 죄를 나열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2절 오직 죄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을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아멘. 다음 몇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죄를 낱낱이 밝히신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제3절에 그의 손은 죄로 덮여졌고 그들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또 그들의 혀는 사악한 것을 말하였다고 기록되었고 4절에는 그들은 정의나 진리에 무관심하였고 그리고 거짓을 말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7절은 그들의 발은 악을 향해 달려가고 무제한 피를 흘리기에 빠르고 그리고 그들은 불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8절 그들의 인생길은 굽어져 있고 13절 그들은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하였으며 14절 정의는 뒤로 물러나 있고 행하여지지 않으며 공의는 찾을래야 찾을 수 없으며 진리는 숨을 쉴 수 없고 강직함이 있을 자리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지적들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서조차 그의 모든 백성들과 족속들과 나라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분의 계획을 실행하실 때 드러난 그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영적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때때로 우리는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9장과 60장에서 다루는 이사야의 예언은 승리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5절에서 18절에서는 우리는 인간들의 지은 죄에는 그 결과가 따라 나온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리고 죄로 가득찬 우리 인간들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쓰였습니다. 삐뚤어진 인생을 살며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죄짓는 일에 매료되어 산 사람들의 자신의 완전한 공의를 나타내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는 자들은 그날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대적에게는 진노를 갚으시고 라고 기록된 것을 그들 자신이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은 그날의 기쁨의 함성을 들을 것입니다. 그들에겐 희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형제 자매님 여러분,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주를 경외하고 그 영광이 모든 열방에게 미칠 그날이 올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하시어서 그들의 분노와 저항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 전환점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과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백성 위에 거하시리라는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실 때입니다. 그것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신다. 아멘. 이사야 59장 1절에서 14절에 나열된 방대한 양의 인간의 죄된 행위들 하나님의 증거리 우리에게 내려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감히 받을 자격이 없는 그분의 사랑을 자신의 백성에게 보여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은 모든 열방을 사랑하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타락한 세상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만들어진 세상 사이의 극명한 차이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실 때 그분께서 서약하신 것에 주목하십시오. 이사야서 59장 21절 안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약조하실 때 그분께서는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며 자신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사람의 죄로 인해 분노를 보이시니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분의 자비를 베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분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으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2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그 이유는 그 오래전부터 내려온 거대하고 영광스럽고 진실하고 희망찬 언약의 대상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은 있게 된 것처럼 그분께서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이사야는 우리의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빛이 발하여 내 빛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영적인 가족의 일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부도덕함과 불신의 짙은 연기로 덮여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각자 이 세상의 영적 회복을 위해 맡겨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빛이 아닌 어둠을 따르는 성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을 읽으시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난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라고 기록되었고. 아멘.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2절 전반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그러나 우리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4절을 조금 더 살펴보고 묵상하신다면 우리의 어둠 본성이 실망하는 것에서 벗어나 위로와 힘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1절에서 4절에 이르면 따르면 어둡고 무섭고 타락한 세계에서부터 벗어나 사람이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곳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중심축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그 빛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비춥니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온 세계를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기에 모든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특별하게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매해 크리스마스의 불빛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인류에 비추던 그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인 죄인된 우리들이 죄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증명하신 날로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분의 자비이십니다. 이사야는 천국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의 죄의 어둠보다 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죄악의 어둠 가운데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 위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내 위, 즉 우리 위, 바로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위에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어지는 3절에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분의 교회 위에서 빛이 나고 그 빛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나오며 왕들이 내 솟아나는 광채로 나오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에서 말씀들 중 이 부분의 말씀들은 단순하면서도 교훈적이고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바를 알려주기에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 생각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람들을 이끄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마치 우리의 빛의 밝기 때문이라고 잘못 이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가 가진 종교적 열정으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고품격의 영적인 모습으로 인해 세상이 우리를 우러러본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한 가지는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스스로를 영적인 권세가 있는 어떠한 자리에 올려놓고 다른 이들을 비판하는 일에 삼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자신이 매우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자신하며 남을 판단하기를 즐기시는 분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끌어오기 위해선 그들 자기 자신들을 즐겁게 하는 영적 선앙에 찬란한 빛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것은 허황된 자기 집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의 백성에 비추실 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세상이 죄를 점점 더 멀리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들을 알아채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에게로 점점 끌려갈 때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를 설득시키고 빨려 들어가도록 해줍니다. 소위 말하는 보여주기 위한 우리의 착한 행동들은 세속적인 세상으로 하여금 그저 우리가 왜 그런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만 더해갈 뿐인 것입니다. 많은 민족들이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절에서 13절에서 모든 민족들로부터 많은 이들이 주님의 교회를 향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열방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봐보세요.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작은 종교나 종교체계에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기독교인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뜻의 신성함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온 나라와 인류에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경건한 기관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각각 그리스도와 다른 성도들 간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듯이 모든 민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의 힘뿐입니다. 모든 열방들은 오직 우리 주님의 빛에 이끌려 나올 것입니다. 모든 열방들의 왕과 통치자들이 주님의 찬란함에 대해 경배를 드리며 그들의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주님의 광채가 이스라엘 위에서 빛나게 비추기 때문에 모든 열방의 왕과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에게 이끌려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 구절인 5절과 7절에서 그것을 재차 확인시켜주고 있는데요. 다 함께 60장 5절에서 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이옷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 이스라엘에게로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동할 것입니다. 한번 그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적대감이 없었을 때가 도래할 때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함을 보며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5절과 6절에서처럼 세상이 기독교인들과 함께 하나의 기독교 왕국을 이루기 위해 흘러갈 것입니다. 더 이상 극단주의자들이 그들의 손에 무기가 아닌 황금과 유향을 들고 하느님께 드리기 위해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복음은 교회로부터 힘차게 전파될 것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메아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8절에서 13절에 설명되었듯이 먼 곳에서 배를 타고 이스라엘로 몰려드는 신도들이 마치 창가에 비둘기처럼 모여들고 있다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9절에서는 그들이 은과 금에 값진 예물들을 싣고 나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는데 이스라엘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위에 비춤으로 인해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심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온 열방들이 구세주를 경배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7절에서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라고 기록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예배하는 죄인들을 참으로 받아주심을 뜻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제물이 되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제단에 경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고 받으실 것은 그분께서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증오로 가득 찬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과거에는 항상 이스라엘을 적으로 여겼지만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10절에서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힘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0절 후반부에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으리라며 기록하였고 우리에게 과분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적들을 상대하실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함께 승리하는 자의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그분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까지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문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는 원치 않는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방해받고 싶지 않을 때 문을 닫아놓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적은 문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통해 들어오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어떤 자든지 그 문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우리 교회들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1년 전에 한 월요일 아침에 교회 예배당 문이 활짝 열어져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목사님과 임원들은 교회의 보안기기의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교회의 철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일도 연이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이 교회의 건물을 사용했던 성공교회의 건물 관리인에게 연락하여 이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분께서는 이전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고 심지어 어떤 날에는 교회 외벽에 색깔에 있는 락커로 마구 낙서를 해놓고 가버린 적도 있다고 저희들은 약간 놀랐었습니다. 교회의 철문은 그 교회 건물이 처음 지어졌을 때에는 설치가 되어져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의 철문은 사실 이전 교회분들이 교회 마당에 자꾸 낯선 오토바이와 작은 자동차들이 들어와 말썽을 부리게 되어 설치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께서는 한동안 모든 철문들을 잘못대로 잠그고 다니셨다는 말까지 덧붙이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전해드린 세션들은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였고 결국에는 교회 철문을 그대로 잠그지 않고 두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항상 열려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모두 동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문이지만 잠기지 않은 열린 교회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가 단지 철문을 여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한 교회를 방문하여 그 교회의 어린이 음악 콘서트를 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목사님께 문의를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즉시 그분의 명함을 주시며 그대로 하여금 그 목사님께 연락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관심은 단지 이벤트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득이 아닌 그 이벤트 자체에 대하여 더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아마 그에게는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라 라는 귓속말을 들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 입구에는 그 교회의 강단에서 열리는 수많은 지역 커뮤니티의 이벤트에 대한 포스터들이 붙어 있습니다. 낯선 자들과 지역 커뮤니티들을 초청하여 그들로 복음의 말씀을 접할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전 솔직히 제가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저희 교회의 강당문에 붙어있던 유일한 사인이 제발 문을 닫아주세요 라는 것을 보았을 때 약간 혼란스러웠습니다. 나중에 누군가가 그 사인을 떼어버렸을 때 저는 기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청년부가 플랜더스 대학교에서 신입생들을 초청하여 그들과 식사를 나누며 주님의 복음을 나누는 것은 아주 좋은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언젠가 우리 교회의 강당은 외부 커뮤니티와 복음을 나눌 기회를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더 많이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모든 것을 옳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사야서 60장의 마지막 5절에서 예언된 그분의 약속이 실현될 것을 믿습니까? 이사야서 60장 18절에서 20절을 다같이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음과 될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아멘. 우리는 이사야의 예언을 전적으로 신뢰하여야만 합니다. 이사야 60장 말씀은 전적인 확신을 가지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이 하신 말에 신실하십니다. 그분의 약속하신 말은 그분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온 나라와 족속들의 회복과 부흥에 참여하신 것이 기쁘신가요?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있다고 말하는 거짓된 길들이 하게 되고 구원의 단 하나의 순수 요소인 진리의 그리스도만이 남아서 그분께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사야의 예언을 읽으며 과거로 돌아갔었고 또 그리스도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릴 미래도 여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배당으로 돌아와 여러분 의자에 앉아 계시고 저는 여기 강대상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사야가 예언한 영광의 미래가 두려울 것을 믿습니까? 이사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려진 베일을 벗기고 그분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마땅할 때조차 그분께서는 자비의 축복을 남겨주셨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음을 믿고 이것을 영혼 깊이 받아들여 보세요.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가 예배 후 먹을 점심보다 더 많은 영양분을 우리에게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릴수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새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민족 복음의 사역에 동참합시다.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는 부흥과 구원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통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모든 설교자들, 모든 주님의 날에 반드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동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어떤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아마 우리는 우리가 개인의 역량이 매우 작아서 우리가 끼칠 수 있는 역량이 아주 작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우리가 주님께 큰 소리를 만들어 드리려고 오케스트라를 구성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빛의 영광이 우리 위에 비칠 때 우리가 얼마나 충실하고 아름답게 우리에게 담당된 음은 주님을 위해 연주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구조 보트에 타고 천국의 해안가에 다다르기 위하여 노를 저을 때 주위를 한번 둘러 누가 우리와 함께 있는지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이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사람들이 초청하여 그들에게 복음이 잘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